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독교 상담 심리학자인 레리 크랩이라는 분이 쓴 끊어진 관계 다시 잊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이분은 25년 동안 심리학자로 살아오면서 사람들의 심리와 행동을 관찰하고 분석해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교육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세월은 이분에게 큰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그의 경력은 흠잡을 데 없이 성공적이었고 또 앞으로 25년을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도 훌륭하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과거와 같은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과거의 사역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분리하고 분석해서 치유하는 과정에 초점을 두었다면 지금은 연합을 통한 치유가 초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한 사람, 환경에 눌린 사람, 낙심한 사람들을 공동체 속에 머물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내미는 손을 잡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용기와 살아갈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자신의 사역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게 된 것은 큰아들 캡에게 일어난 일 때문이었습니다. 이분이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진행된 세미나를 일주일 동안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목요일 저녁 9시에 그날 강연이 끝나니 마음이 아주 뿌듯했습니다. 강연은 성공적이었고 청중들은 열심히 집중해서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날의 강연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세미나 기간 동안 이분은 강연이 끝나면 동료들과 함께 호텔 식당에 가서 간식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식당에 갈 생각으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동료 댄이 숙소가 있는 층을 누르며 오늘은 그냥 식당에 가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왜? 나 지금 배가 고픈데 뭘 좀 먹자고 그렇게 말하니까 방에 가서 설명할게 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순간 무슨 일이 있음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대현은 방으로 들어와 한동안 말이 없더니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강연하는 동안 부인에게서 전화가 왔었네. 대현이 케인이 테일러 대학교에서 퇴학을 당했다는군. 부인이 지금 자네 전화를 기다릴 걸세. 그 세 마디는 심장을 도려내는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20살의 캡은 테일러 대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17인 둘째 켄도 같은 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캡이 태어났을 때 아버지 크랩은 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 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아들의 마음에 채우는 일에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2년 6개월 후 둘째가 태어났을 때도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크랩은 매일 아이들이 잠들기 전에 신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며 기도해 주었습니다. 주중에 아이들을 태권도장에 데려다 주고 농구를 같이 했고 주말에는 수영을 같이 하며 놀아주었습니다. 매년 생일을 맞으면 아이가 원하는 식당으로 데려가서 파티를 가졌고 거기서 12개의 질문을 한 뒤에 아이가 하는 대답을 녹음해 두었다가 그 다음의 생일에 그것을 틀어주어서 그동안 얼마나 발전했는지 토론했습니다. 13살 때 사춘기에 들어서는 것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특별한 여행을 가서 새와 꿀벌들을 관찰했고 21살이 되면 성인됨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옛날에 갔던 곳을 다시 여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각각 8살, 6살이 되었을 때 크랩은 가정 예배 때 쓸 목적으로 OHP 환등기를 구입해서 구약 공부, 신약 공부, 기초신학, 서적 등을 아이들과 함께 탐구했습니다. 훈육은 일관성 있게 하려고 애를 썼고 볼기라도 한 대 때렸을 때는 꼭 아이를 안고 함께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던 것이 있었는지 의아스러웠습니다. 그렇다고 즐거운 시간을 갖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아들을 위해서 가판대를 만들어주고 핫도그와 레모네이드를 50센트에 팔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들이 번 돈은 21불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크랩이 쓴 돈은 37불이었습니다. 캡이 3학년이 되었을 때 크랩은 학교 근처에 작은 집을 하나 사서 아내와 함께 실내를 꾸며주고 아들의 친구 몇 명과 함께 살도록 했습니다. 크랩은 아들이 점점 더 성숙해져서 학교 내에서 영적인 지도자로 인정받고 아들이 사는 집이 성경 공부 모임 장소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신실한 자매를 만나서 데이트도 하고 수련회도 함께 참석하며 마침내 그 약혼녀와 같이 대학을 졸업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캡은 바로 그 집에서 퇴학을 당했습니다. 사실 크랩에게 그런 기억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크랩은 캡이 처음으로 반항기를 보였던 때 하나님께 도대체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전부 다 했다는 말입니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기도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또 아들이 잘못했을 때 아내에게 당신은 도대체 뭐 하고 있었느냐고 소리를 질렀던 일도 기억했습니다. 아들에게 자동차를 사주었다가 벌로 도로 팔아버린 것도 생각났고 속상한 부모들이 흔히 하는 것처럼 한 번만 더 그런 짓을 하면 집에서 내쫓아버리겠다고 말했던 것도 기억났습니다. 자신은 아들에 대해서 분명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사실 아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아들을 만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반이었을 때 그에게 아버지는 내가 대학에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는군요 라고 반발했던 것은 너무도 또렷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크랩은 아내와 아들에게 전화해서 내일 오전 강의를 마치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연 주제는 공교롭게도 부모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서 크랩은 이상하게도 평온한 마음이 들었고 이것이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강연이 마치자마자 항공편으로 집으로 돌아가 아내를 안고 울었는데 그것은 분노와 낙담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 반을 달려 인디애나에 있는 아들의 학교로 갔습니다. 마치 차 안에 하나님께서 옆에 앉아 계시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에게 닿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 아들이 제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게 해 주십시오. 가르치고 꾸짖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겠습니다. 주님, 저를 통해서 당신을 제 아들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크랩은 아들을 만났는데 신비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평범한 말을 하고 있는데 뭔가 아들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얼마 후에 그 아들은 아버지와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주님께서 그 아들과 연합해 주심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크랩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인간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단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타락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은총입니다. 즉 사람을 바꾸는 것은 사탄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힘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힘은 무한하고 영원합니다. 우리가 누구와 연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와 의미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삶이 결정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연합에 대해서 잘 일러주고 있습니다. 본문 9절에서 11절은 사도 바울이 그토록 애정을 갖고 있었던 빌립보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에 참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빌립보 시에 있는 가장 큰 건물이 빌립보 교회 예배당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고 빌립보에 사는 권력자, 경제인, 지식인이 빌립보 교회 교인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위한 기도는 본질적이고도 심오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단지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이라고 기도하지 않고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총명이 있는 사랑을 통해서만 맹목적이지 않는 분별력을 지닐 수 있고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밀랍하지 않은 진실한 인생과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지 않고 자신도 넘어지지 않는 허물없는 삶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는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11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져서 최상의 것을 바르게 분별하고 진실한 인생과 허물없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맺어야 할 것이 단지 열매가 아니라 의의 열매라고 기도하는 것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의는 단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더 나아 보이는 삶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의는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증거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다우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무관심하거나 반항하는 인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품으시며 사랑하셔서 결국에는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는 것은 단지 세상적인 성공이나 업적을 많이 남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의의 열매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의 형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의의 열매를 생각할 때에 성령의 열매를 연상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역시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어떻게 아홉 가지인데 복수가 아니라 단수이냐고 질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한 분이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아홉 가지의 맛을 지닌 하나의 열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열매는 오직 생명을 통해서만 맺어집니다. 생명을 통하지 않은 것은 열매가 아니라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이루어내어야 할 업적이 아니라 업적이나 제품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인격, 성품 그 자체입니다. 11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의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은 것은 전부 의의 열매가 아니라 불의의 열매요, 세상의 열매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이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부분을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라고 합니다. 그러나 단지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지 않는다면 가지는 아무리 노력한다고 한들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에 아무리 많은 잎이 있고 방금이라도 열매를 맺을 것처럼 보여도 그 가지는 며칠이 지나지 않아 땔감으로 전락해 아궁이에서 재로 바뀐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인생이 아니라면 아무리 화려하게 보이고 값비싸게 보이고 높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인생이 아궁이 속에 던져질 마른 불쏘시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고 하나님은 농부라고 하십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열매를 맺을 능력이 조금도 없지만 우리에게 진리의 수액과 영원한 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라는 나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작은 여우와 같은 악한 세력을 우리에게는 막을 능력이 없지만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막아주심으로 우리는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을 시편 1편 3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시냇가에서 자생한 나무가 아닙니다. 우리를 심어준 분이 계십니다. 또한 우리는 스스로 자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물로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범사에 형통할 수 있습니다. 세종 27년 1445년에 지어진 용비어천가는 한글로 지어진 최초의 서사시입니다. 모두 12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2장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불이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 밀새 꽃 벽호 여름 하나니 샘이 깊은 물은 가말에 아니 그칠새 내희 잃어 발 아래 가나니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므로 꽃이 좋고 열매를 많이 맺나니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끊이지 아니하므로 시내를 이루어 바다로 간다네. 조선이 뿌리 깊은 나무와 같고 샘이 깊은 물과 같다고 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뿌리가 깊어진 나무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거기에 씨를 심지 않으면 존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또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이내 말라 죽고 말 것입니다. 또한 샘이 깊은 물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샘은 이내 깊은 구덩이가 되어서 누군가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함정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뿌리 깊은 나무가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의 열매가 가득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는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11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무엇을 하여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찬송을 많이 부르게 하겠다가 아니라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찬송이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익숙하게 사용하는 말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모든 예술 작품에는 그것을 만든 예술가의 영광이 있습니다. 화가가 그림을 그리고 작곡가가 음악을 작곡하면 그 속에 작가의 혼과 정신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 작품에게 영광이 됩니다. 사람들은 그 작품을 통해서 작가가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이런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고 놀라게 됩니다. 그것이 그 작품에게 있는 작가의 영광입니다. 물론 그 작품 자체도 최고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과 인격, 신앙을 보고 사람들이 도대체 당신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말입니까? 라고 반응을 보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 마음을 가장 많이 움직이게 하고 제 가슴을 가장 뭉클하게 하는 것은 제일 마지막에 있는 단어 원하노라입니다. 혹시 갖고 계신 성경에 이 단어가 작은 글자로 쓰여져 있습니까? 작은 글자로 쓰여져 있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에 작은 글자로 쓰여져 있는 것은 원문에 없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쓰면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본래 자신은 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으로 그는 빌립보에 오게 되었습니다. 또 빌립보 교회가 시작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오묘하신 결과였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에 오게 갇혀 있습니다.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마저도 아무런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는데 연약한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어 쓸 것을 공급해주고 그가 지금 사도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니 너무 감격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하고 더 이상 써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부활을 기다리는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주님께 연결된 가지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결코 모자람이 없는 수액을 공급받고 영원한 생명의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도 생명의 존재가 될 수 있으며 시냇가가 아니라 아무 곳에 있어도 스스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나 나무를 떠난 가지와 물가를 떠난 나무가 갈 곳은 아궁이밖에 없듯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은 인생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곳이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는 아궁이밖에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은 인생은 아무리 화려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는 이미 죽음의 그림자가 있는 아궁이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죽음의 아궁이로 가고 있는 우리를 당신의 생명에 접붙여 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강가에 심어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셨고 십자가의 죽음까지 감수하여 주셨습니다. 오직 그 주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지식과 총명이 있는 사랑으로 풍성하게 될 것이고 가장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또한 밀랍하지 않은 진실한 토기로 허물없는 인생을 살게 되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이 기도가 성도님들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내 힘과 의지로 열매를 거두려고 하곤 합니다. 또한 자신의 실상에 대해서 착각을 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크고 작은 일 앞에서 무너지는 자신을 보고서야 자신이 얼마나 약한지 또한 자신이 얼마나 악한지 깨닫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의의 열매를 결코 거둘 수 없는 존재인 것을 한순간이라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업적을 많이 남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오해하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주님께 접붙인 가지로 삼아주시고 생명의 강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경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대지진을 당한 일본 국민들이 깊은 절망감과 좌절감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피해 복구와 생존자 확인 등으로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막막한 때에 원전 사태로 방사능의 오염의 공포마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 재난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서로 도움으로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의 화해가 일어나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당시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음을 당했을 때 사람들은 그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변을 당했다고 생각했지만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시며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가 그렇게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본에 일어난 천재지변을 보고 그들이 죄가 많거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이 일을 겪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오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삶이 온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에 쓰나미와 같은 해일이 몰려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삶의 터전이 갈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과 연합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그 어떤 흔들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성도님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흠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